오늘 제목도 어찌 보면 다소 좀 무거운 제목이 되겠습니다. 교회, 즉 십자가 아래 모인 사람들은 확신으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 확신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겠지만은 피스토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확신이거든요. 그럼에도 어느 순간 본분이나 이런 확신을 잃어버리고 기준을 놓쳐버려서 흔들리고 혼란하는 그런 경우들을 들어봅니다. 여기에 대한 권면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주님을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나도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감사와 희생을 각오하며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출애굽한 애굽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과 꼭 같은 원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자기의 능력으로나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애굽에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은 장자들이 다 죽는 가운데서 결국 양을 죽인 그 피를 바른 자들마다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고 한 사람도 상함이 없이 무사히 그 자기들을 종노릇 하던 애굽에서 완벽하게 빠져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서 이제 어떻습니까? 거기서 능력을 맛본 것에서 끝나지 않고 비록 사막과 광야의 땅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그 광야를 거쳐서 약속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게 신앙하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세상에서 빠져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빠져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이 고달픈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천국을 약속받고 지금 모두가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들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 그런 말씀을 우리는 고백으로 드립니다. 세상에서는 희생하고 또 손해보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바보라고 그럽니다. 그럴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바보라고 하고 어리석게 볼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세상과 구별하여서 성도라고 또 교회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이라는 의미고 교회는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교회는 세상에 있으되 세상의 원리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역사와 은혜의 약속을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고백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행복이나 즐거움보다도 미래의 영광을 기대하며 오늘을 희생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원리가 절대로 바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땅에서 예수교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주님처럼 희생하며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들은 하늘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더큰 복을 주실 것이다. 그것이 또한 성경의 약속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결코 행복하거나 평안한 것들이 보이는 물질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도 그삶 속에서는 언제나 고생과 또 고난이 동반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며 살아야 된다. 이런 각오를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는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환난이 없어야 되는데 오히려 사도행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그때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오히려 격려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도의 신앙의 삶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래서 성도의 삶, 믿음의 삶은 고난이 동반되는 삶입니다. 그것을 각오해야 되는 삶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고난이 오면 시작 때 각오하고 결심했던 것들을 놓치기 쉬운데 처음 결심하고 각오한 것을 끝까지 잡고 가는 비록 고난과 손해와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붙들고 나가는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당부해 주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오히려 벗어던지고 오로지 이 땅에서부터 주님의 영광만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죠, 사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은 왕이 되고 자신들은 장관 자리를 하나씩 찾을 걸로 아는 그런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자 그들은 마침내 우리 기대하던 것이 다 끝났구나. 그리고 벌벌 떨면서 두려워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교훈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누구든지 그 말이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인데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베드로의 고백에 내 믿음의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어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약속 뒤에 주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더 가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에 말씀 보면 이 세상에서라는 말이 가운데 들어있지만은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토록 보존될 것이다. 이런 원리를 우리가 봅니다. 다시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주님을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입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 세상에서는 영광을 바라고 고난을 벗어던지는 사람들은 결국 잃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오히려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들은 영생하도록 그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이런 약속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신앙을 시작하면서 많은 각오들을 했을 겁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이 길을 가겠다. 이 믿음을 지키겠다. 그런 결심을 하다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기쁨을 잃어버린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끊겼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세상에 보이는 것에서 느껴지는 것에서 어떤 것들을 느끼려고 하는 이런 유치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주님을 섬긴다면 주님께서 그러한 자를 힘있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또 미래에 영원한 쇠하지 않은 기업과 상급을 주시라는 이 약속을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나눴는데 먼저 11절, 12절, 두 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늘 우리는 조심하라는 말을 많이 하죠. 학교에 나가는 아이를 보고 야, 차 조심해라. 여러 가지 조심을 당부합니다. 계단을 내려가다가도 이 발 조심해라. 머리에 뭐가 부딪힐 것 같으면 머리 조심해라 그러죠. 자, 우리 육신이 부딪히거나 상하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심해라. 그런데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요. 너희의 영혼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은혜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12절, 13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거듭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 이런 약속 때문에 어쩌면 그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것만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의 단계를 오히려 가볍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들어봅니다.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사도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적어도 서 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겠는가 주의를 한번 살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 이 편지는 이 히브리서는 조상 때부터 성경을 알고 바울사도가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 탄식의 대상이었던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탄식으로 안타까워했던 그런 이스라엘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귀중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권면이라고 하는 데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는 경계가 큽니다. 신앙생활을 계속적으로 하는 그런 히브리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데서 그렇다는 거죠. 저 역시 여러분에게 확신과 기쁨을 끼치고 어려워하는 것보다는 편하게 신앙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을 그렇게 제가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불편함보다는 머리 아프고 힘겹지 않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이라면 주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 역시 늘 고민하고 또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게 됩니다. 영적으로 나아가느냐 육신적으로 나아갔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살면 미래에 영적인 상급이 주어질 것이고 내가 육신적으로 어떤 것을 기대한다면 미래에는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우리는 주님께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사실을 생각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고 미래의 영원한 약속을 볼 수 있는데 또 미래의 약속을 볼 때는 더욱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곳에 영원을 살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바라본다면 이 70, 80대는 인생이 어떻게 가든 우리가 그것 감당 못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사실 보이는 것에 늘 기대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무사한 일을 팽개치고 십자가를 지는 희생을 각오하면서 주님 가신 길을 나도 가리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 사명이라는 노래 참 좋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이건 뭡니까? 나를 모두 다 담고 나를 다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험한 산도 괜찮소. 험한 산이 뭐겠어요? 뭐 거친 등산 얘기하는 겁니까? 거친 인생길이라도 괜찮겠다는 고백입니다.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죽어가는 생명들을 위해서 나를 기꺼이 버리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찬양을 드립니까?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어 나도 사랑하오. 아, 이게 얼마나 들으면 감동이 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하면서도 실상은 어떻습니까? 나를 주지 못하고 죽어가는 생명들보다 내 자신이 더 귀한, 내가 뭔가를 받아야 되고 누려야 되는 이런 너무나 현실적인 우리의 신앙으로 이 찬양을 드리는 것이 사실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 찬송가 323장도 마찬가지죠.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자, 이런 우리의 드림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는 찬양들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입술로 나는 소리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각오가 돼야 되고 우리의 삶이 돼야 되고 아까 기도한 것처럼 말이죠.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를 움직여가고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그런 찬양과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이런 확실한 어떤 고백을 삶으로 살려고 할 때 그런 사람은 절대로 주님께서 은혜에서 떨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세상적인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과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고 지켜가는 그럴 수 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속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은혜에 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제목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끝까지 확신으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또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에 이 지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그것은 나를 오늘 희생하라고 하는 어떤 나의 본복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 그런 확신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고 또 세상 삶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을 당부하는 거죠. 이렇게 과거의 역사를 들먹이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안타까워하는 것을 봅니다.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가는 것은 반드시 그래야 하고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당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처음에는 영적이었다가 점점 세상과 타협이 되고 육신과 타협이 돼서 육신적으로 되어가는 그런 우리의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과 같은 안목으로 세상과 사물을 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실제적인 우리의 모습일 것이죠.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보다는 성경의 기준으로 사람과 세상과 자신을 봐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신앙이죠. 내가 확신을 갖지 못하면 은혜도 받지 못하고 또 내가 확신을 갖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확신을 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진리의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진리라고 하는 환원운동하는 교회 속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더 못한 것 같고 초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뒤에도 몇 사람 앉아와 있습니다만은 외국의 형제들 교회를 가서 보면 참으로 우리와 다릅니다. 확신을 갖고 증거하고 설득하는 모습은 존경이 가고 우리들이 가서 그런 모습을 좀 봤으면 모두가 다 봤으면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는 왜 그런 확신도 없고 다른 것이 더 커 보이고 내 가진 떡이 적어 보이냐 이런 안타까움을 갖는 거지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 우리가 가진 확신과 신앙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거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 사람이 성숙되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가진 신앙은 적어도 성경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에 출발했으면 끝까지 시작할 때 가진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고 또 우리 앞에 어떤 변수나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내가 먼저 서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단 말이죠. 내가 서 있지 못하면 다른 사람 세워주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 각자가 확신으로 진리에 서 있고 그 적은 진리라도 우리 삶 속에 행할 때 그것이 가치가 있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복음이나 하나님의 사랑이 모자라서나 또 온전치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을 따라 산다고 하는 우리 사람들의 알량한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먹고 하나님의 사랑이 오히려 미움으로 바뀌는 이런 안타까움을 우리가 보면서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들고 가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것도 역시 경고입니다. 경계죠. 하나님의 노하심의 대상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17절, 19절 보니까 여기 하나님이 불신의 사람들, 애굽 사람들에게 진노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진노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노를 하셨다는 거예요. 또 맹세를 어떤 맹세?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끄시는 복의 맹세가 아니라 뭐예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두려운 맹세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이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견눈지라는 신앙의 사람들을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에 광야에서 지금 한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대로 들고 나온 겁니다.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 드렸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끌어내 주셨다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전갈과 불뱀이 득실거리는 그 광야 가운데서 끼니 때마다 어떻습니까? 만나, 달콤한 꿀 섞은 과자 같은 만나를 배부르게 먹게 하시고 목마르다고 하면 바위를 터쳐서 물을 마시게 하는 그리고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으로 덮어주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보호를 해주시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인생이 끝납니까? 약속의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끄시겠다는 약속하신다고요. 그럼에도 그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이런 불평만 가득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지요. 사실 사막 속에서 물과 만나, 불기둥, 구름 기둥도 너무나 감격스러운 은혜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최고로 잘 누리고 산다면 과연 얼마나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이스라엘의 대부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자신의 것으로 누리지 못하는 데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신앙 속에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비유하고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광야와 같다 그럽니다. 고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코 신앙의 사람들에게 행복한 장소가 아닙니다. 불신의 사람들 대해보면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확신을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의 말이 통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답답하거든요. 그들과 손을 잡고 서로 신뢰하면서 뭐를 해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광야와 같아. 그러나 우리에게 끊임없이 때를 따라 만나를 주시고 생수를 주시고 그리고 미래의 영원한 약속을 약속하시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역시 광야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다.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진노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를 기뻐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을 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노하심에 우리를 이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려고 우리를 세워주셨다. 믿습니까?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힘씀으로써 신앙적인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께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위로 속에 우리 인생을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뒤에 벌어질 일이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의심할 필요가 없는 완벽한 것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은혜에서 떨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신앙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거지요.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확신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매일 피차 권면하라는 겁니다. 부부는 부부간대로, 가족은 가족대로 서로 피차 권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뭘 방지해야 되느냐니까 죄의 유혹으로부터,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방지해야 됩니다. 또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완고한 게 뭡니까? 지난 주간에 그죠?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마음을 갈아엎어야 된다. 우리 마음이 굳어져서 말씀이 길가에 씨앗이 떨어지는 것처럼 돌짝 위에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 주님의 날마다 듣는 말씀이 행복하고 감격이 되고 확신이 되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하라. 이게 뭐라고요? 은혜에 떨어지지 않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다 신앙생활하고 또 세례를 받을 때는 각오를 철저하게 했잖아요. 그런 각오를 그때뿐만 아니라 세상이 변하고 환경이 변할지라도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결심한 것을 확신한 것을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진노의 대상으로 멸망으로 이끌기 위해서 택하신 것이나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약속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이 확신하라면 완벽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신 것이 누굴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고 영광의 약속 없어지는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충만하고 더 이상 햇볕이나 달빛이 필요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와 평강을 누리는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는 그 영광에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은 다시 그것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제 이 역사의 말미에 다시 오실 것인데 그 다시 오시는 주님의 앞에 부끄럼 없이 감격과 기쁨의 대상으로 남아서 주님의 약속하신 것이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